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전장의 구스에 대한 예언에 이은 19장 20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1절을 애굽에 대한 경고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이사야서 19장과 20장은 이방 10개국 중 일곱 번째로 유다가 위기 때마다 의지하였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10개국 이방에 대한 심판 경고는 첫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수르와 유다의 서쪽인 블레셋, 동쪽의 모압, 북쪽의 아람의 수도 다메섹,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시다가 유다 남쪽인 구스에게는 오히려 권면을 전하신 후에 구스와 연결되어 있는 애굽을 향해서는 또다시 심판의 경고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심판의 대상인 애굽의 심판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후 애굽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 때마다 찾아갔던 나라이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의지하였던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오랜 역사를 지내오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 후손들은 그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애굽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6장 6절에서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 하시며 유다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믿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애굽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본문은 1절부터 15절에서는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철저히 망할 것을 예언하고 16절부터 마지막 25절에서는 애굽이 무너진 후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하며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굽이 우상을 섬기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함에도 유다는 이방의 침입과 위협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광 가운데 애굽에 임하시는 이유는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것은 심판의 신속성을 말합니다. 피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임하셔서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동물뿐만 아니라 파리, 독충까지 신으로 섬기는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다는 것은 애굽이 수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에 마음이 녹을 만큼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왕궁에서부터 백성들의 성읍까지 온 애굽에 걸쳐 행하여지며 피할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속히 임하여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면 애굽에는 내란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내란은 이사야 당시 애굽 전역을 다스렸던 제25왕주가 구스인들이 애굽 전역을 통일하고 정권을 잡았던 구스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구스인들은 애굽을 통일하고 애굽 제25왕조를 창건하기는 하였지만 애굽의 주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란으로 내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내란으로 인해 내부의 분열과 암투로 애굽은 지혜가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가혹하게 통치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애굽 사회가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실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과 사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인들은 그들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궁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모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을 질그릇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내듯이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들의 지혜로 궁리한 모든 계획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도모한 불의한 계획이 쓸모없이 수포로 돌아간 이러한 일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개와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세운 하만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일과 다니엘을 죽이려고 꾸며낸 악한 간신들의 간교한 계략을 무효케 하시고 오히려 그들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바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인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하나님의 심판인 내란으로 인한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자연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는 애굽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불릴 만큼 애굽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나일강까지 마르는 가뭄으로 애굽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애굽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에서는 애굽이 멸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애굽을 멸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11절은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어느 나라보다도 지혜가 많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백, 즉 애굽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워지거나 혼란에 빠져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애굽의 방백들, 애굽의 지도자들과 모사들, 그리고 애굽인들 모두는 자신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징조들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또는 자신들의 우상신을 노엽게 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심판의 전조로 보여주신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판단하고 대처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입니다. 13절을 보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애굽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어떤 민족보다도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찬란한 문화는 그들의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애굽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들이 그처럼 미련함에 미혹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사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출애굽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퍅하게 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애굽 방백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애굽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로 여겨 교만하였고 다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아무리 많이 구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삶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참 지혜자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심판의 경고는 그들이 가진 세상 지혜와 자신들이 소유한 강대국의 힘과 경제적인 힘을 믿는 애굽을 심판하사 애굽이 도모하는 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 것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무력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애굽이 가진 지혜와 경제력, 군사적 힘이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믿는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도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기보다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에 속한 지혜와 지식, 물질과 권력의 힘을 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어리석음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애굽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안전해 보여도 사실은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더듬고 온전하지 못하며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와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송사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홍수와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유연청을 베풀어 주시고 입시를 위해서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